평택에서 다니는 윤기영 형제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게 이 단에 서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인데요. 이 교회 오고 나서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난 33년 동안 기존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아직까지 단상에 올라오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겠죠. 하여튼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오늘 이 단상에 쓴 것 같은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들춰보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궁금해했던 그분들 몇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써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해서 어저께 이제 밤새서 써왔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읽고 내려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특징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간증 교제의 시간입니다. 5년 전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 5분 스피치로 인사한 이후로 한 번도 간증하라는 이야기가 다시 없어서 처음에는 이 교회는 간증이 없을 만한 사람은 아예 빼주시는구나. 참 현명하시고 고맙기도 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뒤적이 하려니 이제는 간증이라기보다는 반성문이 맞겠다 싶습니다. 못내 후회됨으로 사라져가는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막상 간증 주자를 지정을 받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 이 자리에서는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향한 끝없는 낮아짐의 도전들을 하셨겠구나 하는 이신전심에 동감하면서 지난 4월 아차산 답사 중 큰일 날 뻔한 산행 이야기부터 시작 내친김에 그동안 숨긴 건 아닌데 숨긴 듯한 기분이 드는 지난 여정을 독백으로 자성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KJB 체리티 산악회가 월 1회 이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다섯 분의 임원진과 함께 정기 산행 도우미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번 산행이 끝나는 대로 일기 형식으로 밴드에 못 오신 분들과도 친성교제를 위하여 사진과 함께 즉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24일에 산행 일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배낭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얼핏 보기에도 좀 둔탁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며 메고 다니던 배낭인지라 기회 생기면 막 바꾸려던 참이었는데 동네 내리막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한 대가 용케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등 뒤를 사정없이 추돌아가는 논스톱으로 50m 전방의 전봇대까지 계속 돌진 반파되고서야 멈춰서는 사고였습니다. 한참 지나 정신 차리고 등과 목을 만져 몸을 점검해보니 신기할 정도로 무탈한 겁니다. 그 둔탁해 보이는 배낭이 저를 확실하게 보디가드 했더라고요.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상대 운전기사가 자매님인가 본데 정신이 없나 봅니다. 배낭 후미를 뒤치친 후 나가 떨어져 구르는 동안도 배낭은 열심히 저를 보호하고 있었지 않겠나 싶으니 배낭의 진가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감사했습니다. 반면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부터 우선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건만 눈에 보이는 반파된 자동차만 바라보면서 저 하나로 집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찾는 해프닝에서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비탈길에 고장난 브레이크, 사고 크기에 비해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봇대가 그 모든 걸 정지시켜 줬으니 감사부터 절로 터쳐 나와야 하지만 아직도 이분은 잘못 익힌 교통사고 벌칙에만 갇힌 채 불필요한 신음을 하고 있음을 보고 질서 속의 무질서, 행위 종교의 증상을 보는 것 같아 잠시 괴롭다가 이어 도착한 119의 후속 조치를 받게 된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나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놀라서 내려왔으면 사고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현사의 신음 중인 하나인 왜 하필이면 나야 식의 생중계 뉴스였습니다. 억세게 운전 나홀로 번개 산행에서 바라본 그날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 같으신 십자가 전봇대였습니다. 그날 죄 없는 전봇대가 고장난 차를 세웠네요. 다친 사람이 없어 정말 큰 다행입니다. 간증을 마칩니다.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이제 저의 어설픈 지난 이야기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부끄러운 간증이니 한 귀로 들으시고 다른 귀로 내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목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하나요? 입니다. 불치의 병이 되기 전에 모든 병은 소문을 잘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 이야기에 좋은 글씨까지 들며가 죄송하지만 가슴에 새겨져 있는 A 읽기를 아들토리에서 에이블로 바꿔 읽게 만든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쓰다가 잠들어버린 간증문은 새벽에 잠깨어 작성해보는데 어느 대목쯤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에게 아직 이런 눈물이 남아있었는가? 감동일까? 억울함일까? 제 나이에 맞게 이야기 들미를 6.25부터 시작해봅니다. 금년에 66주년이 되나요? 제 나이처럼 제가 바로 그 끔찍한 피란동입니다. 우라모니께서 제 생활이 이후리니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6.25 사변 터질 때 임신 9개월의 가진 악조건 속에 경기도 개성 근처 장달이라는 곳을 떠나 남으로 남으로 피난 대열에 저도 뱃속에서나마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세상 빛을 보러 간다는 꿈의 길 뒤로 가고 있었을 무렵 6.25 사변이 불시에 터져 대포 소리에 놀라 아이쿠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오자지간에 깜짝깜짝 놀라셨을 리얼 다큐 전쟁.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동족 상잔의 역사와 함께 고생만 잔뜩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당시 뱃속에 있었을 저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날 때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지나서 얘기지만 사변 터지기 전에 미리 나가셨으면 이 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변 터지기 전 태어난 형들 중엔 피난길 여건이 최악이라 부모님 손 놓쳐서 실종된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지나고 보니 내 어머니 뱃속만큼 따스하고 안전한 곳이 또 그 시대에 또 어디 있었겠나요? 내 어머니, 생명의 탄생에 순종하여 고된 피난길을 숙명처럼 견뎌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내리신 사랑의 손길 중에 그중 아름다운 어머니의 고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젊으신 나이에 나를 밖에 내보내셨다면 효도할 기회도 주고받을 수 있었겠으나 초등학교 4학년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병석에서까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얼굴은 더 이상 뵐 수가 없었습니다. 복막염, 지금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만 해도 병원 문턱이 더 높아 생활고에 웬만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식에 메고 갈 책가방을 사러 제 손을 꼭 붙들고 시장에 다녀오실 때가 추억 속에 그립습니다. 책가방 뒤에 새겨 그려진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 어머니가 병중에서도 나를 반겨주시는 모습과 늘 크로즈업 되기도 합니다. 세월 따라 어설픈 민정 속에 4.19를 겪고 이듬해 5.16 군사혁명을 겪으며 잘 살아보자 외쳐보지만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이웃나라에 손을 내밀어 보아도 군사혁명이란 문표를 떼어내지 못하니 시작부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분단 국가가 분단의 심정을 알아주겠지 찾아간 독일이 생각납니다. 서독강보와 간호사의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국내산 가발 수출로 64년 말 사상 초유 1억 불 수출답으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생각도 나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자 그 구호에 발맞춰 새벽에 일어나 생전 안 쓸던 골목길도 쓸어보던 생각도 나고 나름 그 시절 민생고를 해결하시려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청을 정년 퇴직하신 상태인지라 이른 아침부터 개울 찬물에 발 담그고 자갈을 잘게 깨어 한마차에 실어내면 600원 받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절 아버님 연세가 현재 제 나이와 꼭 같습니다. 49세에 쉽지 않은 등남을 하신 건데 그 시절 영양이 부실해서인지 오늘날 제가 보다시피 요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신 부지런하셔서 병원에는 안 다니신 듯 속다는 건물이지만 잔병치레 안 하는 건강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족이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노출되어 생사고를 따로따로 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등수에 관계없이 완주를 목적으로 손붙들고 달려나가는 마라톤 같은 거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녀 집안 형편을 보니 대학교 진학은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을 붙어내야만 가능할 것 같은 눈치에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지만 미역국을 먹고 한 번도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가정 형편상 바로 군복을 입고도 자비량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부사관 모집 당근 광고에 일찍 군문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홀로서기 외줄타기는 시작됩니다. 군사교육을 받고 첫 부임지가 실미도 사건으로 유명한 정보첩보부대였습니다. 군에 들어와 상황 판단을 해보니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듣던 말대로의 확률은 역시나 바늘구멍이었습니다. 인생의 죽을 곱이 세 번 정도는 누구나 꼽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저 역시 죽을 곱이 세 번에 걸친 그러한 교차로는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지난번 그 사건으로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남은 인생 겁먹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 도전하자. 그러고 주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죽을 생명 셋은 구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죽을 뻔한 이야기 3종 세트 첫 번째 이야기. 71년도에 영화로도 보시고 기억나실 실미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나기 두 달 전 실미도의 기간요원 실미도 파견 명단 차출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고 바로 그 달에 공군기술교육단 발 10월 교육자 명단에 연이어 또 행정 차출이 되는 바람에 제 대신 실미도 파견명을 받은 박땡땡 선배 동료가 속마음과 달리 웃으며 다가와 던져놓고 간 말 한마디 그래 형님이 대신 다녀오마 운 좋은 놈 이러시던 분의 제 기억세계 마지막 남긴 유언이 되고 만 겁니다. 실미도 사건 후 수습 처리를 위해 섬을 돌아가 그분이 내무반에서 기상짓고 런닝바람에 가슴에 총탄 세 발을 맞고 생을 마감하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듣고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가끔 그 일이 나고 생각나고 현충일이 되면 동작동 국군묘지에 그분의 비석을 만지고 제가 두목 살아갈게요. 하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72년 강릉 비행자로 전직 발령, 75년 초겨울 하숙방 고온이 잠든 상태에서 요일을 느끼고 잠에서 깨긴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두통과 어지러움이 휘청거리고 속이 메스꺼려 거실 마루로 뛰쳐나오면서 마루에 설치된 또 하나의 연탄 난로를 붙들고 쓰러지는 바람에 난로에서 이탈된 불붙은 연탄들이 와장창 마루로 쏟아지는 바람에 그 소리에 놀란 주인집 부부가 뛰쳐나와 연탄가스를 알아채고 문을 환기시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순간 같이 자던 하숙 동료 생각에 방에 들어가 보니 흔들어 깨워도 영영 못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으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동심이 세사발을 먹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생가사의 갈림길을 용케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 시절 외롭다고 들춰본 명랑이란 제목의 잡지책에 제가 가을이란 제목의 시를 한 편 써 올려봤는데 독자들 중에 시가 마음에 꽉 와닿는다며 임은 표지가 줄 잡아 백여 통은 날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때 사연 끝에 인연을 맺게 된 아내와 76년 결혼 우여곡절 끝에 강릉 시내에서 신혼을 시작합니다. 젊은 혈기에 누구라도 거쳐가야 하는 인생 수업일까요? 주관적으로 꽤나 심각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웃고 넘길 수도 있을 만한 사연들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누군들 없겠나요? 신혼 1년에 채 안 된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하숙집 아줌마가 너무 반갑다고 시장바닥에서 가볍게 끌어안는 서구식 인사법의 다정한 모습을 보게 된 아내의 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3년 하숙생활 가족처럼 지낸 이야기며 연탄가스를 죽을 뻔한 이야기하며 설명을 자세히 해줘도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한 성격에 놀랐고 버릇 고쳐준다고 순간순간 급조한 으름장에도 쉽게 돌아서지 않는 생소한 고집불통 이후 석 달 열흘 툭하면 부부싸움 이게 아닌데 여자 다루는 법을 그때는 잘 몰라서 내가 줬어 줘주면 될 거 그랬었던가 굳이 그때로 고지고대로 터지는 일마다 잘잘못을 들먹이며 검사 논고 스피치를 해대던 독불장관의 시절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던 아내가 내 마음을 떠나 있으니 어디 가서 이 외로움과 답답함을 해소할까 불현듯 하늘을 올려다보니 파란 하늘 흰 구름이 두둥실, 왠지 구름이 나를 위로해 주는 듯 짠해짐을 느꼈습니다. 땅만 보며 살지 말고 이제부터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며 살자. 오케이.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평소 언제 기회되면 한번 가봐야지 하던 길 건너 큰 교회가 떠오르며 왠지 그곳에 가면 하늘에 계신다는 그분께서 나를 대변해 주시지 않을까? 어렴풋이 한우보로 부끄럽지 않으려는 어설픈 오기에 주일날 예배 중인 교회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서 가려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날따라 유리 믿어지면이 묵중하게 느껴지면서 왠지 예배 중인 시간이라 안 열릴 것 같고 소리까지 날까봐 도저히 자신감이 없어 맘먹고 들어가 보려 했던 그 거룩한 문은 그날 그렇게 열지 못한 상태로 한동안 좌절되고 맙니다. 이후 홀로 계신 아버님을 매수해야겠다는 자식된 통념으로 강릉에서 수원 비행장으로 성공적으로 전보되고 78년 안양 본가로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평소 꿈꿔오던 가정 문고리를 잡으러 8년 만에 귀향합니다. 당시 딸 애 하나도 키우기 여반장이지 못했던 내 엄마한테 사실 시부를 모시게 하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지만 이남 사녀동 막내로 곱게 자란 애엄마 이력으로 곳곳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니 귀향 이후 나의 가정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부간 신뢰 회복은 더욱 요원해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의 조용하고 혹 내성적이었던 성격과 자존심으로 가족에게도 못 알리고 비밀을 붙여 끝내 혼자만의 몸부림으로 힘들고 맙니다. 주량은 점점 늘어만 가고 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게 일수 자정에 넘어서 오는 때가 비일비재 오늘 초겨울날 버스에서 내린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뜨고 일어나 보니 밤새 찬바람에 식어버린 내 몸이 차가 다녀야 할 신장로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고 신장로 저쪽 끝을 바라보니 새벽 하늘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마치 병중에 황달 걸린 사람처럼 제 모습을 닮아 있어 보였습니다. 술에 쪄든 저를 차장이 힘겹게 버스에서 내려놓고 가버린 거였더라고요. 골목길도 아니고 지금의 1번 국도 산업도로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세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세월 중 이미 3년 전 교회 자진 입성에 실패한 제게도 드디어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79년 초쯤 될 겁니다. 비행장 내 비정상 항공기 비상발진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소방차량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선배 동료 한 분으로부터 항상 만면의 미소를 던지며 삶이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다며 오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을 끈질기게 늘어놓는다는 소문난 예수쟁이와의 긴 시간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시에 그분 역시 지난 세월 술주정뱅이에 비행장 정문 유리창부터 때려부시며 들어오신 분이 사모님의 꾸준한 기도와 전도를 받고 교화되어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는 그분의 특출난 신앙 이력을 듣고 아 나도 예수님을 저분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워 듣는 제게 어느 날 출근길 제 책상 서랍을 여는데 예상치도 생각지도 않게 붉게 타오르는 듯한 검정 표지의 성경책 한 권이 고룩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저를 올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고마운 배려가 한동안 감성이 메말라 있던 제게 당장 읽어보고 싶은 단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고 점점 끊기 어려만 늘어만 가던 담배도 창세기 50장을 읽어갈 무렵 자연스레 끊어지고 회식자리에 나가면 동료들이 아 술도 끊으셨다면서요. 딱히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도 없건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변인들을 동원해서 술까지 덩달아 끊어주시는가 보다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보고도 세상이 온통 나를 위해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게 처음 다가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몸으로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1979년 4월부터는 내 영과 혼이 죽어가다 살아난 거듭난 이야기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영과 몸과 혼의 교정 및 갱생을 위해서 도서관도 기독교 서점도 둘러보며 항상 말씀이 특별한 교회와 이웃을 수시로 찾아다녔으니까요. 어불성설이 되겠지만 당시 아내가 만나 제가 바라던 이상형의 순종형이었더라면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행복한 가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리즈로 설교하신 가정과 결혼을 뒤늦게 공부하며 다시 아내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결혼식 때 손이 동석께서 독담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평생 가르치며 살아가야 될 거야. 이 소리에 제가 불쑥 하는 말이 가르치는 건 걱정 붙도록 하세요. 가르치는 거라면 저도 한가락합니다. 했던 제가 얼마나 무식했었는지 깨닫는 데는 이 교회에 와서야 자연스럽게 깨달았으니 만 36년 걸렸네요. 이미 제게는 엎드려진 물이겠지만 결혼과 가정에 관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지난날에 보고 들어온 윗분들의 예절과 보수적인 삶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니 보호를 해줘야 하는 입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쪽의 쓰라린 고통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만 상황이 울려서 얼마나 우군이 필요했을까 숙제 안 해온 학생이 선생님 앞에 말도 못하고 대려 삐뚤어지기를 서슴치 않고 낙담했을까 생각하니 말씀 따라 서로에게 배려가 필요할 때 말씀은 잠시 유보한 채 피차 변호사가 아닌 재판관이 되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위를 하고 말았구나. 나이가 차고 결혼 적령기가 되면 자격 조건이 기본은 되어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서로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지 살아보니 인생은 소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지문을 다르게 하심으로 돕는 배필을 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따라와 주어야 함을 당시 불신자였던 저와 아내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늦게라도 지금 먼저 깨달았으니 내가 먼저 솔선 납작 엎드려 잘해보자 늦게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마귀가 어지럽혀놓은 무질서의 각본에 의하여 질서를 되찾아보려는 상상 속의 복구 시나리오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보니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으로 쌀 씻느라 사용하던 물샌 바가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성격상 내 타입이 아니니 바닥에 내던져 조각을 내어버린다. 두 번째 타입, 물이 새는 금강 곳을 꼬매거나 테이핑해가며 사용한다. 세 번째 타입, 눈치 볼 것 없이 시장 가서 바로 사버린다. 저는 두 번째 타입인 것 같은데 불행히도 제 아내는 막내 특유의 성격상 결혼 19년 만에 세 번째를 거쳐 결국 첫 번째 타입까지 망나하고 말더군요. 이미 엎지른 물을 주사담는 비결은 들은 바가 없어 더 이상 미쳐버리기 전에 믿을 만한 그 무언가의 피로를 느끼며 이미 발은 헛디뎠으니 벼랑에서 떨어지는 환상에 무언가를 자꾸 붙들어내야 하는 절박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거 안 하면 신앙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엘 21일 새벽 제단이라며 1천 번째까지도 해보고 싶었던 소위 행위의 믿음을 벽돌 쌓듯 올리고 입에 발리는 감사함으로 스스로를 좌회했던 시절이 얼마나 위태로운 신앙인 것을 사랑침례교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고진감래 끝에 내 영혼이 살다 죽다 다시 살아나는 그 전환점이 되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한때 중등부 성경교사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형제가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신천지에 잔뜩 심취한 상태로 저를 만나러 왔으며 그의 잘못된 비유 성경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어렵지만 서투른 솜씨로 인터넷 검색을 시도하게 되었고 수많은 명성인 목사님들의 설교 접속을 여러 날 시도했지만 신금을 울릴 만한 대목을 못 찾다가 기어코 바른 성경 킹제임스 흠정료 종도수 목사님 설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렵고 무서워서 피한다는 계시록 설교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과 마태복음 대부분을 구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에 놀란 눈과 가슴이 한동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간의 31년 신앙생활의 오리무중 의심적인 일들이 확신으로 가득 차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금요일로부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며 이날을 위하여 동기부여를 준 옛 교우 형제한테 감사하고 그간의 고통을 지난날의 죄값이라 여기며 이날까지 신앙의 끈을 더욱 굳세게 잡도록 만들어준 나를 배신한 아이 엄마까지 전혀 밉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샘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2010년 봄은 제게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로 바꿔 읽기 시작한 날이며 계획을 건너 흠정역에 안착된 새싹이 움트는 봄날이기도 합니다. 저의 지난 세월 65년만 뒤돌아봐도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불쑥불쑥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21년 전 95년 어느 날 친지의 결혼 축하를 마치고 구역 예배를 준비하려고 부지런히 약세를 밟아 집에 도착하는 제게 아내로부터 이유가 뚜렷할 수 없는 이혼 요구를 듣게 됩니다. 할 말이 있는데요. 이혼해줘요. 가라앓고 가라닫고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그 이혼 내가 더 먼저 하고 싶은 거였다.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은 내 사전에 이혼은 없으니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엔 격일제 근무로 제가 집에 없을 야심한 밤에 집 밖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유리창에 깨진 일이 있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아이 엄마로서 가서는 안 될 곳의 후유증에 제게도 등장하고 말았네요. 뒤돌아보니 나의 행복은커녕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두 번씩이나 한 여자를 향한 반복된 이혼과 재혼. 너무 늦게 만난 성경책이지만 이혼은 절대 금물로 되어 있으니 깨진 바가지 테이핑하면서 붙여가며 살도록 하자 외쳐보지만 내 쪽에서는 바른 말이지만 이미 듣는 저쪽에서는 철진한 국민교육 헌장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소통이 안 된 부부관계를 신앙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수소문 끝에 모 기관에서 실시한 가정사역 세미나로 실타는 아내를 달래어서 어렵사리 괌 304일 장도에도 올라봤습니다. 해외를 갔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신혼여행에도 안 가봤는데 이때 가봤어요. 최초로 시작하는 범기독교정 가정사역 프로그램인지라 기획이 나름 특출했으며 유태이태한 50여 쌍의 가정들이 자비랑으로 모여 순서 끝에는 가상 유서까지 써서 제출, 용기를 내고 마이크 앞에 나온 몇 분의 유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저의 유서를 낭독해 내려가는 동안은 발표자와 총종 한마음이 된 듯 고조되어서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던 1992년 추웠지만 잠시 따뜻했던 그 겨울의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발표자와 참석자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으니 당연 내 아내의 마음도 치유되었으리라 크게 믿었죠. 하지만 저 혼자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처가족 어르신들의 허락 없인 절대 안 된다는 3년에 걸친 이혼 절대 못해 소신에도 피차 없던 종마다 떨어지니 결국 법원을 들락거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 여자를 향한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객관적으로 보면 소설책에나 등장할 흔치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주관적으로는 깨진 항아리 누군가 한쪽에 열심히 테이핑해가며 살아내야 하는 애프터 서비스가 결코 쉽지 않은 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지성과 양심이 정상이라면 서로 힘들어하는 환경을 피해주고 기다려주면 기다림의 약효가 언젠가 나타나리라. 집을 넓혀 이사하면 효과가 있을까? 받을 돈이 미쳐 들어오기 전 계약을 했다가 큰 고역을 추리며 보게 된 아내의 한계를 넘어선 그 히스테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의 최선책으로 본의 아니게 두 지붕 한 가족의 유배 상태로 10년이 지나도록 무심한 걸 보면 사람 마음에 참 맹랑하고 유치하고 무섭구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상이몽에 마주치지 못한 손바닥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속편 들어와 그 역시 결국 소리 없는 행위 종교의 도피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른 성경을 뒤늦게 접하고 보니 성경 말씀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한번 죽음일진데 나 혼자라도 더 늦지 않게 죽음 저편 출구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성과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의 밑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제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손잡아 주었더니 제 주머니는 금방 바닥이 나곤 했습니다. 그 후로 줄 돈은 있으나 꽂을 돈은 없습니다. 지갑에 가지고 있는 돈 나눠 씁시다로 바꾸니 사람들도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살을 하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온 한 사람을 교회 앞으로 끌고 가 절대로 죽지 마. 약속하면 내가 같이 살아줄게 하는 희망을 넣어준 적도 있었으니 세 번 죽다 살아난 지난 은혜의 빛에 나름 보응을 하긴 한 건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죄 없으신 단번 속죄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자. 과연 그 크신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지구지순한 사랑일진데 마귀가 바로 그 정적이구나. 이제부터 죽어가는 이웃을 위하여 영안을 열어 오감을 열자. 세 번 죽어 살아남았으니 세 명만 살리자가 아니라 정적은 마귀니 이미 광야에서 말씀으로 삼세판 싸워 이겨내신 영적 승리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자. 우연히 들른 고양시 자살방지협회 본부장님과 그 만남에서 진리와 속임수가 공존하는 현시대를 구분하게 되며 무방비 무보호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웃들의 교정을 위해 할 수 있거든 필요한 때 도구가 되어지리라 지나간 만남에서 다짐도 하였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사랑침례교회 목사님의 현세에 대처하시는 바른 설교와 추천해 주시는 책을 되도록 많이 듣고 보려고 애쓰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엎지른 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특별 설교로 해주신 MP3로 결혼과 가정을 매주 정해진 날마다 산에 오르며 꾸준히 들어도 보았습니다. 최근 추천해 주신 내용 중 결정적 한 걸음에서도 아는 것과 실천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몸에서 나오는 두 마음의 국적이 다르니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마주치지 않는 손바닥에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 토양이 변하지 않는 이상 각각 따로 국밥이며 결정적 한방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익숙한 부대에는 물과 기름처럼 만큼이나 화합을 어렵게 하는 두 마음일 뿐이니 이 반응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마귀에게 주어진 계시 시간표에 따라 정죄를 표할 기회는 없으니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열리지를 보셨거나 아시나요? 저는 열리지라는 나무를 충령산 산행조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뿌리를 가진 두 그루의 다른 나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어떤 특수한 이유로 가지가 이어져서 한 나무처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경우 가지가 이어졌다는 뜻으로 열리지입니다. 나무도 저리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생각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모르고 이제 그만 각자의 영혼에 응답하라. 1976년부터 40년 세월을. 진정 저쪽에 있는 다른 생명의 손바닥도 내 것처럼 되어 기적같은 일이 생겨나 한몸처럼 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진정한 회개로 열리지가 되기 전에는 살아낼 수 없으니 이제는 이미 불감청 연주 고소원이라도 저와 같은 인생농사 흉년자격으로는 언감생신 결론조차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 오늘 정찰서에 불려가서 자수서 뜨듯이 한 가지 불변의 진리를 복습해드리는 것으로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지난 세월 이들이 깨져봤는데요. 깨진 바가지가 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깨지기 전에 서로 배려와 성김으로 목숨 걸듯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검색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란 제목의 예화가 눈에 곧 띄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보아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내려와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정도끼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라, 이 부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구나. 천사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찾아보거라. 더욱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것이다. 천사는 다시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천사는 아내를 업은 남편이 강을 건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업은 남편은 두 눈이 먼 맹인이었고 아내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두 다리가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의 두 눈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천사는 감탄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부부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눈먼 남편과 두 다리가 없는 아내인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찾아보아라. 더욱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것이다. 천사는 다시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헤매다가 지쳐서 땅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날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지선과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는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나와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천사는 이상히 생각하여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두막집의 방 안에서는 늙은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째서 이렇게 슬프게 울으십니까? 그래서 남자가 울음 섞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온갖 나쁜 짓만 한 죄인이랍니다. 그런데도 이 못난 남편을 모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니 너무나 고마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인 제가 잘못해요. 남편을 나쁜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천사는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과 용서와 사랑을 나눈 눈물이 바로 가장 큰 아름다움이로다. 천사야, 그곳에 평화를 주고 오느라. 조그만 오두막집에 별들이 모이고 평화와 사랑의 노래가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예아들이 실아들이 되는 그날까지 주변의 열악한 상황에 고통받는 혼들을 위해 성신껏 말 통하는 이웃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변에 자살을 우려할 만한 이웃이 혹 계시면 지역마다 자살방지협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살짝 제게도 신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